많이들 주무셨어요? 좋은 하루가 이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이고 세월은 흘러서 그의 10대 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천년이나 흘렀지만은 땅 위에 여건은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이상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천년이 흐르고 이천년이 흐르고 삼천년이 흘러도 땅 위에서 낙원을 경험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장부와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이 온 천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때의 현실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센 자, 장수,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원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 위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세상은 계속 어둡고 불행한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은 이렇게 험악해갔고 어두워갔고 죄는 점점 성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지은 것을 참 후회한다. 하나님이 인류 창조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대로 볼 수만은 없다.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계획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은 창세기 6장, 7장, 8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아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장 가운데 특별히 노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6장에 가서 보면 방주를 놓아야 방주를 지어라.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 건조 명령이 첫째로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이 방주를 지으라 이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 건조의 명령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이지만은 뒤집어 보면 그것은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뭐 때문에 만듭니까? 그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뜻이니라 하면서 방주 건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방주를 지으라고 6장 14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이 7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그 기간은 적어도 12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방주가 건조가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식구들을 거느리고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에 아직 비는 오지 않은 일주일 홍수 쏟아지기 일주일 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구들을 거느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7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 비가 쏟아졌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번역된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다. In the ark.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홍수가 쏟아질 때까지는 사람들은 이건 참 노아는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쨍쨍 볕이 나는 날 홍수가 쏟아진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저 미친 사람들 보게 사람들은 많이 비난도 했고 코웃음도 쳤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홍수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온 천지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 정말 노아의 말대로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방주로 쫓아왔을 겁니다. 방주 뚜껑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뚜껑을 잡고 대롱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In the ark,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방주에 있던 자는 방주 밖에 있든지 방주 안에 있든지 별거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지 방주 밖에 있는 자 남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방주의 모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지 방주에 걸치고 있고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많은 처치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관계하고 교회에 간혹 마음 있으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교인인 척 흉내는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지 관계에 교회와 관계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교회에 드나들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교회와 어떤 이제 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오래 믿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습을 받았습니다. 매년 뒤인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제가 세례를 혼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저 기억에는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을 줄 때나 임직을 할 때나 장로를 세울 때나 권사를 세울 때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세례를 줄 때 저는 이 문제 외에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몇 년 믿었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드나든 연수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말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 그 동사 뒤에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심해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와 나의 인격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 없이 구원받을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와 무관한 구원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저는 학습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암송해 보라고 하는 질문은 받았어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물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지식은 배워가면 됩니다. 성경 지식은 세월이 가면 알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론 임직을 하는 분에게도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묻습니다. 당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게 문제지. 직분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모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무슨 뭐 의로 와서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신앙으로 함께하지 아니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습니다.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방주 노아에게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방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8장 16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왔더라 8장 18절 19절에 계속돼서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혈육 있는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와 다른 짐승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서 세 번째 명령을 듣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두 번째 삶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의 원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신앙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예, 너 방주를 지어라. 뭐 때문에 짓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이 땅에 다 차겠습니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예? 방주 만들어라. 예, 만들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아니, 비 오면 들어가랍니다. 아니다, 들어가라. 예, 들어가겠습니다.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고, 참 비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는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의 원리입니다. 만들라고 했을 때도 들어가라고 했을 때도 방주에서 적어도 1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나갈 길이 없나 하면서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기까지는 꿈쩍도 않고 방주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앙과 전적 순종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에 일관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는 그동안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나온 것은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거고 두 번째 삶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면 육이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무엇이? 육신밖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 죽고 영이 죽고 두 번 죽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50일간, 150일 동안 온 세상은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2월 27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계산해 놓은 분들의 계산에 의하면 371일 만에 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참 이 가만히 보면 6장 22절, 여러분 우리 한번 6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장 1절도 한번, 7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틀린 말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준행했다는 겁니다. 준행했다는 것은 믿고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준행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면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말씀은 노아의 전 생애에 그에게 미친 생활 철학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묘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인지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권사할 수 있고, 이거 몰라도 직분받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알고도 순종 없는 삶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저 무조건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지식은 고상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하늘보다, 하늘이 땅 높음보다 하나님은 더 높습니다. 그의 지식은 고상합니다. 우리는 그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 더듬먹는다? 어? 그런 말 못 들었어. 나는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먹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생각지 않는 떡을 얻어먹는다. 이 말은 생각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희 교회 세탁소를 하는 정현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세탁소 가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별로 앉아있을 자리 여유가 없도록 세탁기, 다름질하는 그거, 그리고 옷 걸어놓는 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본래 우리 교회 안 다닌 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점잖아가지고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예, 애들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분위기가 조금 산란해질 만큼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아멘 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아멘! 아멘 소리가 들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 조금 소란스럽긴 해도. 사람들이 어딘가 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니까 얼마 가더라고. 사람들이 아멘 할 줄도 알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탁소를 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가난한 것만 흠이 있었어요. 그런 분인데 그분 아들이 지금부터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분 아들이 조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우리 한국에서 단일 대학으로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 학력고사 시험 점수가 높은 애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적당한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참 우리 한국은 서열이 그냥 딱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아간 것 보면 행복 수는 학력 점수 순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는 수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달해가지고 과외를 시키고 무엇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 애들 가운데 좀 실력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확률은 조금 높겠지요.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그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조선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아들이 원서를 이곳저곳에 내기를 시작해가지고 수없이도 많이 냈지만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마지막 MBC 공채, MBC 직원 모이는 그 MBC 응모했습니다. 거기에 원서를 냈어요. 이 녀석이 원서까지는 자신있게 냈는데 원서를 내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다는 말, 아버지, 나 시험은 안 칠래요. 와, 좋은 대학 나온 애들 수두로 갑디다. 이번에도 별 자신이 없네요. 야, 이놈아, 미쳐봤자 본전이다. 수업료 냈으면 쳐봐라. 손해될 건 뭐가 있노? 이미 돈은 냈고. 그냥, 또 아버지가 그렇고 하니까 쳤습니다. 어디 여기 저 앞에 앉은 두 여학생들 둘이 이쁘게 앉았는데 나 좀 봐라이. 아유, 나 좀 봐라. 이 직장에 붙었겠나 못 붙었겠나. 둘 중에 아무라도 대답해. 에이, 말을 잘 못 들어서 재미가 없어, 지금 우리 애들이. 그게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워. 하나님이 시집 잘 가게 해줄 거예요. 아니, 진짜요. 진짜입니다. 에? 에? 참, 진짜요. 한국에서 얄미운 여자 하면 뭐라고 이제 50대 얄미운 여자. 여자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제 맘대로 하고 집안에 애들 별로 관심도 안 뒀는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척척 붙어준 여자. 그게 얄미운 여자예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근데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이뻐 보셔서 딱 점찍어 놨다. 너는 시집 잘 간다. 그렇지. 여러분 사실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그런 것 되기 위해서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나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장가나 그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다. 딸 하나 있는 거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공부는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시집은 잘 갔는지 못 갔는지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까 잘 간 것 같아. 그래도 사는 곳이 한국에서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거든. 그 분당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시집을 보냈나 싶은데 잘 갈 기다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이 한국으로 시집 오면 분당에서 살 기다. 내가 묻는 것은 안 됐으면 안 묻지. 됐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하나 참 신기합니다. 예? 하루는 세탁소에서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니 전화가 때려 오는 거예요. 예, 동양세탁소입니다. 말씀하세요. 말이 없어. 한쪽에 딱 이렇게 되고, 예, 말씀하세요. 말이 없어. 그래서 나 지금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소화기를 내놔서. 조금 있으니까 또 따르릉 하고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예, 동양세탁소입니다. 아까 전화했던 하셨던 분 같은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지금 다리미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럽니다. 여성에게 전화를 또 받습니다. 적어도 내 맘 같아도 쌍시옷이 그때쯤에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시옷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듣고 있으니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냥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이뻐 보신다. 에? 안경 쓴 모습도 이뻐 보고 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참 이뻐 보고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아마 모르겠다. 하여튼 의젓한 모습이 오른쪽에 의젓한 모습이어서 언니 같다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틀렸더라도 미안. 그렇게 계속되기를 30여 번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한 사람도 애지간하고 받는 사람도 어지간하지요. 그래도 음성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양반 아멘 집사예요. 아멘 아멘 하면 놀랄 정도입니다. 하여튼 완전히 교회를 아멘으로 전념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혼자가. 그 혼자 힘이 그렇게 크더라고. 그때부터서는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 듣고 나서는. 그 아들이 합격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면접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였는데 나중에 그겁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 회사를 손해시킬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MBC 보도본부의 차장입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MBC 들어보지요? 그 보도본부에 있는 차장이에요. 그 애들이 너인데 사남 2년대 집에서는 있을 것도 없지만 다 서울 가서 지금 일하고 직장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멉니다. 한국은 기름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눈앞에도 막 세탁소가 막 꽉 찼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그분이 이뻐서도 그러지만은 또 내가 가면 돈을 아주 적게 받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내 나오기 전에 와이셔츠 석장 다 그 집에서 데렸습니다. 여기 오니 또 이제 꾸짖었다고 그린소보로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싹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까 바보스럽게 멍청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어요. 그 아들 시험 안 쳤을 겁니다. 야야 미쳐봤자 본전이다. 돈 들어갈 거 더 없으니까 시험이나 가서 쳐봐라. 에? 그래서 가서 시험 쳤어요. 요행이 면접까지 볼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참 그 희한한 전화 인터뷰 하고도 됐어요. 그게 보도본부 차장이라니 지금. 10년째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처럼 우직하고 노아처럼 바보스럽고 노아처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머리로 사는 오늘은 그렇게 우직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잘났다고 나풀거리지만은 하나님 숨 한번 쉬면 날아갈 인생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잘났다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살아요. 노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오. 방주 지어라. 예. 방주로 들어가라. 예.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잠자코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오늘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가운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말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왔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유, 얘들아, 해가 지기 전에 오늘 밤 잠잘 거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 지기 전에 거처를 준비해야 되겠다. 집 걱정을 할 수 있을, 잠잘 걱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 집을 찾아가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옛날,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나, 엉망진창인 거 보고 걱정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여기저기 죽어 있는 사람 눈은 툭 튀어나오고 배는 올쟁이 외치는 툭 튀어나온 보기 싫은 송장이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사돈네 식구도 있었을 거고 그 가운데는 막 주먹 센 사람의 사람도 죽어 널려 있었을 것이고 보기 싫다 묻어놔 주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노아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제쳐놨습니다.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아무것도 그 가운데 개입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땅을 구르고 돌을 갖다 놓고 얘들아 번제에 쓸 짐승을 가져와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예배하자 하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제단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입니다. 그의 삶의 원리는 믿고 순종한 것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먼저라고 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first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첫 번째로 너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오늘 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가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삶의 원리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 심판의 물이 넘실거리던 그 진흙밭에 돌을 주워다가 반반하게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었고 노아를 비난하고 돈 많이 가졌고 주먹센 사람들 온데간데 없는데 비난받고 조롱받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자기들 여덟 식구가 다 살아있어요.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먼저 하나님 아닙니까? 내 재주로 살고 내가 짭해서 그저 피땀 흘려서 어? 정말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내 의술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뭐 겁니까? 자고 일어나니 심장이 두근거린 거 우리가 바캉스를 가고 휴가를 가도 잠을 자도 심장은 두근거리고 뛰고 있습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서 에너지 탱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심장 뛰게 합니까? 혈관이 돌게 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하는 거 아니요. 이 생명이 첫째 생명이면 구원받은 생명은 두 번째 얻은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먼저다 이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힘든 일입니다. 참 어젯밤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표류탄들이 대서양을 건널 때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돈을 목적하고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주로 하고 북미 대륙에 정착했던 이 피류탄들의 후예가 오늘 미국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위기가 왔고 어쩌고 했다 할지라도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국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했던 선조들의 그늘 내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선교사가 6만 명입니다. 그들이 쓴 돈이 6조 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 도시 사람들이야 참 타락한 자들도 많고 소돔 고모라 같은 참 곳이지만은 걔 농촌에 참 이 촌으로 올수록 소박한 그 인심은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한테 막 윙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무심하게 우이스 왔는고 쳐다보는데 저 사람들은요 호텔에 들어갈 때도 윙크하고 하이 하는데 아 곡조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이 하지. 여러분들 그 밑바탕이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그 우리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 얼마나인지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에 있는 맹수는 아무리 무서워도 내 손 안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때 그 예배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린 레오날드 다빈치가 얼마나 유명한 화가입니까? 만찬상에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 가운데 자네 눈을 끄는 것, 자네 마음을 끄는 그림의 장면이 어떤 곳인가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컵. 그 말 듣고 그는 그림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 그림 속에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어떤 것, 넘는 어떤 것이 있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지금부터입니다. 바쁜 분들은 조용하게 나가십시오. 오래는 안 할랍니다. 그 제단의 성격을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드린 쌓고 있는 제단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렸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올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람 많은데 내 같은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여덟 식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감사를 빼놓으면 신앙은 제로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허울 좋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삶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문화에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 붙었어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냥 감사해요. 예? 이 감사함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고마워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말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입에 붙어야 됩니다.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말이어야 됩니다. Thanksgiving 시즌에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감사.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우리 식구 8명입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운 수학이 감사다.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많은데 별로 헤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려운 수학이야.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놀러 다닐 수가 있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집에 찾아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기름진 음식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동역해 해가 뜨면 연장 들고 산에 올라가면서 얘들아 가자. 아들 된 죄로 딸 된 며느리 된 죄로 다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방주 만든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